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19일 VOA 새벽 방송 시작합니다. 먼저 세계 뉴스입니다. 박진 한국 외교부 장관과 하야시 요시마사 일본 외무상이 18일 일본 도쿄에서 만나 두 나라 최대 현안인 강제징용 배상 판결 문제의 조기 해결이 필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 했습니다. 한국 외교부는 두 장관이 이날 오후 회담에 이어서 만찬을 갖고 양국 간 현안과 공동 관심사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습니다. 한국 외교부는 박 장관이 회담에서 강제징용 판결과 관련해 일본 기업의 국내 자산 현금화가 이뤄지기 전에 바람직한 해결 방안이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언급했다고 소개했습니다. 한국 외교부 당국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학계와 법조계, 경제계 등 전문가와 전직 외교관 등이 참여하는 민관 협의회 주요 내용에 대해 충분하게 설명했다며 외교부 장관이 민관 협의의 내용을 상세하게 설명하는 것 자체가 큰 의의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 당국자는 현금화는 안 된다는 인식을 양국은 엄중하게 공유한다며 현금화뿐 아니라 강제징용 문제의 궁극적 해결을 위해 일본과 합의를 계속하면서 해결책을 모색하고자 했다고 밝혔습니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검찰총장과 안보국장을 17일 해임했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이날 대통령실 홈페이지를 통해 이반 바나쿠 안보국 국장과 이리나 베네딕토바 검찰총장을 파면하는 행정명령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국가안보의 기틀에 대한 일련의 범죄 행위들과 우크라이나 보안국 직원들과 러시아 특수기관들 사이의 연계가 리더십에 매우 심각한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며 이들 의문에 대해 적절한 답변을 받아낼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안보국과 검찰 내부의 많은 인력이 러시아에 협력한 것으로 드러나 수장들을 해임했다며 특히 보안국과 검찰 내부 60명 이상이 러시아가 점령한 우크라이나 영토에서 활동하며 러시아에 협력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산 곡물 수출 차단을 해결하는 것은 많은 사람들에게 생사가 달린 문제라고 호세프 보렐 유럽연합 외교안보 고위대표가 말했습니다. 보렐 대표는 18일 벨기에 수도 브뤼셀에서 열린 EU 외교장관회의에 앞서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말하며 러시아가 차단을 풀고 우크라이나산 곡물 수출을 허용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번 회의에서는 우크라이나 문제가 핵심 의제로 다뤄질 예정인 가운데 드미트로 쿨레바 우크라이나 외무장관도 현장 상황을 보고하기 위해 회의에 참석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회의에서는 또 러시아에 대한 효과적인 제재 이행과 우크라이나에 대한 군사 지원을 강화하는 방안도 논의될 예정이라고 보렐 대표는 밝혔습니다. 한편 EU 집행위원회는 오는 20일 가스 보급 문제와 러시아산 에너지 의존 문제에 대해서도 논의할 예정입니다. 라닐 위크레마싱헤 스리랑카 대통령 권한대행이 18일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했습니다. 위크레마싱 권한대행은 지난 13일 군용기편으로 이웃나라인 몰디브로 도주한 고타바야 라자팍사 대통령 정부에서 총리를 지낸 인물로 지난 15일 대통령 권한대행으로 취임했습니다. 이번 비상사태 선포로 위크레마싱의 권한대행은 공공안전상 이익과 공중질서 준수, 반란과 시위, 폭동 진압 또는 필수 보급품 유지를 위해 법령을 만들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게 됩니다. AP통신은 위크레마싱의 권한대행이 구금의 허가와 필수 공급 물품의 유지뿐 아니라 어떤 법도 중지하거나 수정할 수 있는 권한을 갖게 됐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번 비상사태는 스리랑카 의회가 오는 20일 새 대통령을 선출하기 이틀 전에 선포됐습니다. 새 대통령 후보자 지명이 19일 의회에서 발표될 예정인 가운데 두 사람 이상의 후보자가 나올 경우 20일 의원들의 투표로 대통령이 선출됩니다. 미국 중부 인디애나주의 상가에서 17일 저녁 총기 난사 사건이 발생해 3명이 숨지고 2명이 다쳤습니다. 현지 경찰 당국은 이날 용의자가 그린우드 파크몰 내 식당가를 향해서 총기를 난사해 여성 4명과 남성 1명이 총에 맞았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구체적으로 누가 사망했는지는 밝히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또 부상을 입은 2명 가운데 1명은 12살 소녀로 2명 모두 안정된 상태라고 설명했습니다. 현지 경찰은 당시 현장에 있던 22살 청년이 합법적으로 소지했던 총으로 용의자를 사살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지금까지 세계뉴스 오택성입니다.
출발 뉴스 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19일 화요일 새벽 VOA 출발 뉴스 쇼 시작하겠습니다. 진행의 박동정입니다. 먼저 이 시간 주요 소식입니다. 미국 국무부 고위 관리가 위장 취업한 북한 IT 관련 인력들의 위험성을 거듭 경고했습니다. 과거 공산 정권 시절 북한과 활발한 교류가 있었던 불가리아가 대북 제재를 이행하고 있다고 국제자금 세탁 방지 기구가 밝혔습니다. 북한 해킹 조직이 지난 1년간 암호화폐 취득을 위해 소규모 사업체를 겨냥한 랜섬웨어 공격을 했다고 마이크로소프트가 밝혔습니다. 오늘 북한은 구름 많이 끼겠고 대부분 지역 오전부터 늦은 오후 사이 가끔 소나기 곳곳에 내리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12도에서 22도, 낮 최고기온은 21도에서 31도가 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북부 앞바다는 0.5에서 1m로 일겠고 서해 북부 앞바다는 0.5에서 1m로 일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미국 국무부 고위 관리가 위장 취업한 북한 IT 관련 인력들의 위험성을 거듭 경고했습니다. 이들의 수익이 북한 정권의 불법 무기 개발에 사용된다는 점도 지적했습니다. 박형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국무부 국제안보 비확산국은 14일 자체 트위터 계정을 통해 엘리엇 강 차관보가 전날 업계 대표들과 정부 관리들에게 정보기술 IT 분야에서 일하는 제3국 국민을 사칭한 북한 국민들과 관련한 문제와 위험에 대해 설명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강 차관보는 이런 노동자들을 고용하는 데 따른 많은 위험에 대해 경고했다며 지적 재산권, 자료 탈취, 평판 훼손, 법적 결과, 북한의 악의적 사이버 행위자에 노출되는 문제 등이 이런 위험에 포함된다고 설명했습니다. 국무부 국제안보 비확산국은 이런 고도로 숙련된 북한 IT 노동자들은 북한 정권의 대량 살상 무기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위한 수익을 창출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종종 교묘하게 자신들의 진짜 국적을 감추며 급여가 가장 높은 부유한 국가들을 표적으로 삼는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어 미국은 북한과 대화를 계속 추구하면서 또한 북한 IT 근로자들의 수입을 포함해 불법 WMD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세계 곳곳의 불법적인 수익 창출 활동을 차단하는 데 전념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와 함께 국무부 국제안보 비확산국은 이날 트위터에 신분을 위장해 IT 업계에 취업하는 북한 인력 등과 관련해 지난 5월 미국 정부가 발표한 주의보를 게시했습니다. 앞서 미국 정부는 5월 16일 국무부와 재무부, 연방수사국 FBI 공동으로 발표한 주의보에서 북한은 고도로 훈련된 IT 인력을 전 세계에 파견하는 방식으로 대량 살상 무기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에 필요한 수익을 거두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주의보에 따르면 북한 IT 노동자들은 중국과 러시아 그리고 일부의 경우 아프리카와 동남아시아 국가에 근거지를 둔 채 직접 발주업체와 계약을 맺는 방식으로 외화를 벌고 있습니다. 이들의 수익은 개인당 연간 30만 달러, 팀 단위로는 300만 달러 이상으로 다른 분야에 종사하는 북한 노동자 수익보다 최소 10배가 넘는 규모라고 미 정부는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관련 업계가 의도치 않게 북한 노동자를 고용하지 않도록 짧은 시간 내 여러 인터넷 프로토콜 주소를 번갈아 사용하고 또 사용 국가를 바꾸는 노동자에 각별한 주의를 기울일 것을 권고했습니다. 또 IT 전문가를 주선해주는 웹사이트 등에서 허위 계정을 많이 운영하거나 중국계 은행 계좌를 이용해 자금을 자주 옮기는 경우 등도 북한의 연관성을 의심해야 할 요소로 꼽았습니다. 아울러 중국과 연계된 전자결제 시스템을 이용하거나 소셜미디어 등에 올라온 정보가 별로 없는 개발자 등도 북한 IT 노동자일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VOA 뉴스 박형주입니다.
제닛 옐런 미국 재무장관이 한국 방문 중 대북 제재 확대 방안을 논의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워싱턴 전문가들은 북한의 제재 회피를 방조하는 중국과 러시아에 대한 제재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구체적으로 북한 돈 세탁에 연루된 중국과 러시아 금융기관들, 북한의 불법 사이버 활동에 연루된 중국과 러시아 기업과 개인들을 제재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조은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에런 아놀드 전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 패널 위원은 15일 북한에 대한 압박을 높이기 위해 중국과 러시아에 대한 세컨다리 제재, 즉 제3자 제재를 확대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아놀드 전 위원은 VOA와의 통화에서 북한이 7차 핵실험을 감행해도 중국과 러시아의 거부권 행사로 안보리가 새로운 대북 제재 결의안을 채택할 가능성이 낮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이 북한을 돕는 중국과 러시아의 지방 중소은행, 국영기업들을 제재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아놀드 전 위원은 미국이 지난 2012년 이란과 금융거래를 하는 중국 쿨룬은행을 제재한 것이 좋은 예라고 밝혔습니다. 결국 중국 정부가 쿨룬은행을 국제금융체계에서 고립시켰다는 것입니다.
So I think that similar actions can be taken against both small-sized financial institutions, medium-sized financial institutions in Russia and China that
아놀드 전 위원은 북한의 제재 회피 활동에 끊임없이 연루된 중국과 러시아의 중소금융기관들에 대해 쿨룬은행과 비슷한 행동을 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같은 제재는 북한의 제재 회피 방조는 용납할 수 없는 행동이라는 신호를 국제사회에 보낸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2005년 방코델타 아시아은행 BDA 제재로 북한이 국제금융체제에서 고립됐던 때와 매우 비슷한 효과를 낸다고 덧붙였습니다.
If you want to maximize or actually effectuate some sort of impact against North Korea, the U.S. would probably need to target larger Chinese institutions, which may.
아노드 전 위원은 북한에 대한 영향을 최대화하기 위해서는 미국이 중국의 대형 기관들을 제재해야 하지만 그 경우 미국 기업들의 이익에 궁극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며 미묘한 경계를 지켜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북한 담당 국장을 지낸 앤서니 루지에로 민주주의 수호재단 선임 연구원도 15일 VOA에. 중국과 러시아에서 북한을 돕는 개인과 기업, 금융기관을 겨냥해 제재를 가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오바마 정부 말기부터 트럼프 정부 초기까지 실제로 이러한 노력이 진행됐었다며 다른 나라들의 대북 제재 회피 시도를 억제하는 효과가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What happened was that the networks themselves were able to be dismantled, but it had a ripple effect throughout those countries.
루제로 연구원은 당시 북한을 돕는 연결망들은 해체됐지만 제3국들이 자국 기업과 개인, 은행이 북한과 협력하지 않도록 단속하는 파급 효과가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루제로 연구원은 단속 대상의 규모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북한의 제재 회피 사례를 설명하는 상징성이 얼마나 큰지가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이 이들을 어떻게 이용해서 제재를 회피했는지, 얼마나 오래 이용했는지 등 분명히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The U.S. government has to be willing to escalate, has to be willing to go for scale. So they might start at a particular point, but they have to.
루제르 연구원은 미국 정부가 압박을 고조시키고 규모를 확대할 의지를 가져야 한다며 일정 수준에서 제재를 시작한 뒤 억제 효과가 날 때까지 고조시켜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추가적인 제재 대상을 중국과 러시아에게 알리며 추가 조치를 경고하는 후속 작업이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신미국 안보센터의 제이슨 바틀레 연구원은 사이버 분야에서의 제3자 제재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I think that's where there's going to be a much stronger impact of North Korean sanctions. If the U.S. Treasury starts to target more foreign nationals in China and Russia and other countries,
바틀레 연구원은 미국 재무부가 북한을 돕는 중국과 러시아 등 제3국의 외국인들을 제재하면 대북 제재에 훨씬 강력한 효과를 줄 것이라며 북한이 암호화폐 거래소를 해킹하고 믹서 등을 통해 온라인에서 돈 세탁을 하도록 돕는 이들을 제재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믹서는 암호화폐를 쪼개고 섞어서 재분배하는 기술로 이 과정을 반복하면 자금 추적과 사용처, 현금화 여부 등 암호화폐 거래 추적이 어려워집니다. 바틀레 연구원은 이외에도 북한의 사이버 범죄에 물품을 조달하고 기술적 지원을 제공하는 기업들도 제재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예를 들어 북한 해커들이 쓰는 광섬유 케이블 인터넷을 구축해주고 해커들이 숨어서 훈련할 수 있는 장소를 제공하는 기업들을 단속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미 하원 외교위원회 법률자문으로 활동했던 조슈아 스탠튼 변호사는 VOA에 보낸 이메일에서 중국과 러시아의 해상 불법 활동을 제재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스탠튼 변호사는 미국과 협력국들은 이미 북한 인근 공중과 해상에 대북제재 이행 감시 연합군을 파견했다며 그들은 북한의 밀수품이 어디로 향하는지 구체적인 정보를 수집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의 제재 회피를 돕는 중국과 러시아 해운 회사, 항구, 은행에 대한 압도적인 자료가 유엔 보고서, 미국 법무부 자료, 재무부 제재 지정 등을 통해 이미 확보돼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제재 감시 활동을 하는 국가들은 함께 북한이 법정 관리를 받는 상태로 만들 수 있다며 식량과 의약품, 북한 주민들의 유익을 주는 자금만 결제되도록 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스탠튼 변호사는 아울러 북한 물품을 밀수하는 항구에서 출발해 미국에 입국하는 선박은 한층 강화된 검사를 받도록 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
과거 공산 정권 시절 북한과 활발한 교류가 있었던 불가리아가 대북 제재를 이행하고 있다고 국제자금 세탁방지기구가 밝혔습니다. 중부 유럽 영세 중립국인 리히텐슈타인은 북한과의 무역 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자세한 소식 전해드립니다. 국제자금 세탁방지기구는 불가리아 당국이 자국 주재 북한 대사관의 재정 상황을 면밀히 감시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자금세탁방지기구는 최근 공개한 불가리아에 대한 자금세탁방지와 테러자금 조달방지 상호평가 보고서에서 불가리아가 북한과 이란 등 국가들과 외교 무역 관계를 맺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2017년 불가리아 국가안보청이 불가리아의 모든 은행에서 정보를 입수해 북한 대사관이 불가리아 은행 계좌를 이용할 수 있는 가능성과 금융 운영 상황에 관해 조사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불가리아 외교부가 조사 결과를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 패널과 공유했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지난 몇 년간 양국 교역량은 매우 적었고 교역의 대부분은 불가리아의 대북 수출이었다고 덧붙였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양국 교역액은 2015년 당시 미화 100만 달러를 기록했지만 2016에서 2017년도에는 60만 달러로 감소했고 2018에서 2019년도에는 무역이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2020년에는 교역액이 미화 70만 달러 가량이었지만 이 중 68만 달러가 불가리아의 대북식품 수출액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후 2021년 1월에서 10월 사이에는 교역이 없었습니다. 보고서는 실제 불가리아의 부처 간 수출 통제와 대량 살상 무기 비확산 위원회가 북한, 이란 등의 국방 관련 제품과 이중 용도 품목의 수출입에 대한 어떠한 요청도 받은 적이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한편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는 중부유럽의 스위스와 함께 정치적 중립을 지키고 있는 리히텐슈타인도 북한과 무역관계를 맺고 있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는 이날 리히텐슈타인에 대한 자금세탁방지와 테러자금 조달방지 상호평가 보고서에서 북한과 관련이 없다며 이같이 전했습니다.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는 전 세계 국가들을 대상으로 대북제재를 비롯한 자금세탁방지 이행 노력을 평가한 보고서를 공개하고 있습니다. BNN 뉴스 박동정입니다. 북한 해킹 조직이 지난 1년간 암호화폐 취득을 위해 소규모 사업체를 겨냥한 랜섬웨어 공격을 했다고 마이크로소프트가 밝혔습니다. 특히 이 조직이 개인의 금전적 이익을 위해 활동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습니다. 박형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세계적인 IT 기업인 미국의 마이크로소프트가 북한 해킹 조직이 최근 1년간 주로 소규모 사업체를 겨냥한 랜섬웨어 공격을 벌였다고 지적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의 위협정보센터는 14일 자사 블로그에 게시한 보고서에서 홀리 고스트라는 이름으로 활동하는 해킹 조직이 북한과 연관됐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MS 측에 따르면 이 조직은 지난해 6월부터 조직 이름과 같은 홀리코스트라는 랜섬웨어를 개발한 뒤 공격에 나섰고 지난 9월 이후 여러 나라에 걸쳐 업체 시스템에 손상을 입혔습니다. 이들은 주로 소규모 사업체를 표적 삼았습니다. 은행, 학교, 제조업체, 행사 기획업체 등이 피해자에 포함됐다고 MS 측은 밝혔습니다. 이들의 전형적인 수법은 표적의 장비에 침투해 파일을 암호화한 뒤 피해자 이메일로 일부 파일을 전송하고 암호 해제를 조건으로 가상화폐 일종인 비트코인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피해자가 대가 지불을 거부하면 자료를 피해자의 고객들에게 보내거나 소셜미디어에 올리겠다는 협박도 일삼았습니다. 협박 이메일에는 자신들과 연락을 취할 수 있는 방법과 함께 홀리 고스트 소개 사이트로 연결되는 링크도 공유했습니다. 여기에서 자신들의 활동 목적이 빈부격차를 줄이고 가난한 이들을 도우며 피해자의 보안 상태를 알려줌으로써 보안 인식을 높이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현재 이 사이트는 접속되지 않고 있다고 MS는 설명했습니다. MS는 홀리고스트가 북한 해킹 조직 다크서울이나 안다리엘로 알려진 플루토늄과 연관된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안다리엘 등은 북한 정찰총국의 지시를 받는 라자루스의 산하 혹은 협력 조직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라자루스와 안다리엘은 지난 2019년 9월 미 재무부의 특별 제재 대상으로 지정됐습니다. MS 측은 홀리고스트와 플루토늄의 이메일로 알려진 계정 간의 교신을 파악했다며 홀리고스트가 플루토늄이 독자적으로 개발한 도구를 활용했으며 이들이 같은 기반 시설을 사용했다고 분석했습니다. 또 홀리고스트의 주요 활동 시간이 북한 시간대와 상당히 일치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이들이 북한 정부의 지시에 따라 활동하는 것은 아닌 것으로 추정한다고 MS 측은 분석했습니다. 통상적으로 국가연계 해킹 조직은 피해 대상 규모와 범위가 크지만 이들은 피해자들에게 비교적 적은 1.2에서 5 비트코인을 요구했다는 것입니다. 또 피해자들의 협상에 잘 응하면서 처음 제시한 금액의 3분의 1 수준으로 낮춰주는 경우도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MS는 이런 정황으로 미뤄 플루토늄 등과 같은 해킹 조직과 관계 있는 개인들이 자신들의 금전적 이익을 위해 랜섬웨어 공격을 했을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미국 안보 분야 민간 연구소인 발렌스 글로벌의 매튜 하 연구원도 15일 VOA와 전화 통화에서 홀리고스트가 북한과 관계가 있다는 MS 측의 분석에 신빙성이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Regarding the recent report by Microsoft regarding this latest ransomware attack that has been linked North Korean hackers, maybe not specifically to the North.
이 조직이 안다리엘 등 잘 알려진 북한 연계 해킹 조직과 이메일을 교신했고 다른 북한 해킹 조직처럼 금전적 활동에 집중했다는 것입니다. 하 연구원은 다만 이 조직이 북한 당국의 지시보다는 개별적으로 활동한다고 판단하려면 추가 증거가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2017년 북한 당국이 연루된 세계 최대 규모의 랜섬웨어 공격인 워너크라이 때도 북한 해커들이 각각 요구한 대가는 $300 수준으로 소액이었다며 요구 금액을 근거로 북한 당국과의 연관성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 연구원은 그러면서도 북한 정권은 최근 1, 2년간 암호화폐 시장 폭락의 여파로 기존의 주요 표적이었던 암호화폐 거래소뿐 아니라 소규모 사업체 등으로 표적을 더욱 다양화할 가능성은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VOA 뉴스 박형주입니다.
미한 공군의 최첨단 F-35A 스텔스 전투기가 연합비행 훈련을 수행한 것은 미국 동맹에 대한 방어 의지를 확인한 것이라고 미 국방부가 밝혔습니다. 태평양 공군사령부는 이번 훈련이 한반도와 그 주변에서 미한 공군 간 상호 운영성을 높일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자세한 소식 전해드립니다. 미국 국방부는 15일 미한 공군이 처음으로 F-35A를 포함한 연합비행 훈련을 실시한 것에 대해 영내 안정을 유지하고 미국의 동맹을 방어한다는 우리의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마틴 메이너스 미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한국에 전개된 미 공군의 F-35A 전투기들이 북한의 핵미사일 등 추가 도발을 억제하는 데 어떤 효과가 있는지 묻는 VOE의 서면 질의에 이같이 답했습니다. 메이너스 대변인은 이번 F-35A 전개는 우리의 군사력이 어떤 위협에도 언제든지 대응할 만반의 준비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미한 양자훈련과 다자훈련을 통해 우리 군대는 치명적인 연합군으로서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작전할 수 있는 역량을 향상시킬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우리는 북한의 핵미사일 프로그램이 제기하는 위협에 대해 매우 분명히 해왔다며 한국, 일본, 미국 본토 방어에 대한 우리의 약속과 영내 평화와 안정을 수호하기 위한 우리의 약속에 대해서도 매우 분명히 해왔다고 밝혔습니다. 미 태평양 공군 사령부도 15일 미한 공군이 F-35A를 동원한 연합훈련에 대해 지역 안정을 유지하고 동맹국을 방어하려는 미국의 의지를 보여준다고 평가했습니다. 태평양 공군사령부 대변인은 이날 VOE의 관련 질문에 이같이 밝히고 미 공군 항공기는 한국 F-35를 포함해 미국과 한국의 여러 항공기들과 작전을 펼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숙달과 일상훈련 비행은 한반도와 그 주변에서 임무를 수행하고 작전을 펼치는 데 있어 두 나라 공군의 상호 운용성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앞서 주한미군은 지난 5일 보도자료에서 알래스카주 아이슨 미 공군기지에서 출발한 F-35 전투기가 한국 공군과 함께 비행작전을 수행하기 위해 한국에 도착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미 본토에 있던 F-35가 한국에 전개돼 연합훈련에 참여한 것은 4년 7개월 만으로 지난 5월 미한 정상회담에서 미군의 전략자산을 시의적절하고 조율된 방식으로 전개한다는 합의에 따른 조치입니다. 미한 공군은 지난 11일부터 한국 내 임무 공역에서 5세대 최첨단 스텔스 전투기 F-35A 등을 동원한 연합비행 훈련을 실시했습니다. 이번 훈련에는 두 나라 공군의 F-35A와 F-16, F-15K, KF-16 등 총 30여 대의 전투기들이 참가했으며 양국군은 가상의 아군과 적군으로 나뉘어 공격편대군, 방어제공, 긴급항공차단 등 주요 항공작전 임무수행 훈련 등을 수행했습니다. VOA 뉴스 박동정입니다. 미국 정부가 한국에 1억 3천만 달러 규모의 경량어뢰와 관련 장비 판매를 승인했습니다. 경량어뢰는 한국이 도입 중인 해상작전헬기에 탑재될 예정입니다. 김영권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국방부 산하 국방안보협력국은 15일 국무부가 한국에 1억 3천만 달러 규모의 MK-54 경량어뢰와 관련 장비 판매를 승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이 판매 계획을 이날 의회에 통지했다며 한국은 총 31발의 MK-54 어뢰와 회수 가능한 훈련용 어뢰, 관련 지원 장비와 부품 등의 구입을 요청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은 MK-54 경량 어뢰를 해상작전 헬기인 MH-60R 시호크에 탑재해 사용할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한국방위사업청은 앞서 지난 2020년에 9,600억 원, 현재 환율로 미화 7억 3천만 달러를 투입해 2025년까지 이 시호크 헬기 12대를 도입할 것이라고 발표했었습니다. 길이가 거의 20m에 달하는 MH-60R 시호크 헬기는 주로 프리기탐과 구축함, 순양함에 탑재돼 시속 330km의 속도로 최대 4시간 이상 비행할 수 있는 다목적 헬기입니다. 한국은 공대함 유도탄과 어뢰 등을 탑재한 채 대함, 대잠 작전 능력, 상호 운용성이 뛰어난 이 헬기 도입을 통해 해군 함정의 원거리 수상과 수중 탐지, 공격 능력의 향상을 바라고 있습니다. 미국 국방안보협력국은 보도자료에서 이번 판매가 인도태평양 지역의 정치 안정과 경제 진전의 동력인 주요 동맹의 안보를 향상해 미국의 외교 정책과 국가안보 목표를 뒷받침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한국 국토와 이곳에 주둔 중인 미군 병력을 방어해 현재와 미래의 위협에 대응할 한국의 역량을 향상시킬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한국군이 이 장비를 활용하는 데 어려움은 없을 것이라면서 이번 판매로 미국의 방어태세에도 부정적 영향은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VOA 뉴스 김영권입니다.
미국 하원이 새 회계연도 국방수권법안을 최종 의결했습니다. 주한미군 규모를 현 수준으로 유지해야 한다는 조항과 한국에 대한 확장 억제 강화 계획을 보고하도록 하는 새 규정이 최종안에 담겼는데 상원과의 조율이 관건입니다. 이지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 하원이 14일 본회의에서 2023 회계연도 국방수권법안을 찬성 329표, 반대 101표로 통과시켰습니다. 최종안에는 주한미군을 현 수준으로 유지해야 한다는 조항과 한국에 대한 확장 억제 강화 계획을 의회에 보고할 것을 요구하는 새 규정이 포함됐습니다. 법안은 확장 억제와 관련해 국방장관이 한국에 대한 미국의 확장 억제 약속을 이행하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내년 3월 전까지 의회에 보고하도록 했습니다. 보고에는 미한 고위급 확장 억제 전략 협의체에 대한 진전 상황도 포함돼야 합니다. 유엔 내 코리아 코커스 공동의장인 공화당의 조일슨 하원 의원이 추진한 확장 억제 관련 규정은 조 바이든 대통령과 한국의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5월 첫 정상회담에서 확인한 확장 억제 강화를 위한 협력 의지를 반영했습니다. 미한 정상 간 합의를 이행하기 위한 구체적 실행 계획을 마련하도록 해 확장 억제 강화의 실질적인 진전을 내도록 하겠다는 겁니다. 법안은 주한미군과 관련해선 한국에 배치된 약 28,500명의 미군은 한반도를 안정화할 뿐 아니라 역내 모든 동맹국을 안심시키는 역할을 한다며 기존의 강력한 주한미군을 유지해야 한다고 명시했습니다. 의회는 트럼프 행정부 시절 매년 국방수권법에 의회의 예상권을 활용해 주한미군을 현 수준으로 유지하도록 하는 법적 구속력이 있는 규정을 포함했었습니다. 하지만 바이든 행정부 들어선 주한미군 현 수준 유지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내용의 법적 구속력은 없는 의회의 인식조항으로 관련 규정을 대체해왔습니다. 이 밖에 하원의 최종안에는 군사위가 의결한 미한 연합 방위태세 강화 방안에 대한 국방장관의 의회 보고를 요구하는 새 규정도 담겼습니다. 이날 본회의에선 수정안으로 제출된 미국 이산가족 상봉 촉구 조항과 베트남전 참전 한국계 미국인들의 미 정부의 의료 서비스를 확대 제공토록 하는 안건도 채택돼 최종안에 담겼습니다. 민주당의 그레이스 맹 하원 의원이 제출한 미국 이산가족 관련 수정안은 국무장관이 한국 당국자들과 협의해 화상 방식 등 미국 이산가족 상봉 방안을 모색하고 이와 관련해 국무부 북한 인권특사가 미국 내 한인 지역사회 대표들과 협의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입니다. 하원은 베트남전 참전 한국계 미국인들에게 미 정부의 의료 서비스 제공을 허용하는 민주당의 마크 타카노 하원 의원의 수정안도 채택했습니다. 이와는 별도로 민주당의 지미 고메즈 의원 등 20여 명의 하원 의원이 제출한 베트남전 참전 미국 내 한인들의 공훈을 재조명하는 내용의 수정안도 채택돼 최종안에 포함됐습니다. 이 밖에 하원은 한국전쟁에서 미 해군 전투기 조종사로서 공로를 세운 루이스 윌리엄스 대위에게 명예훈장을 수여하도록 하는 공화당 데럴 라이사 하원 의원의 수정안도 채택했습니다. 하원을 통과한 국방수권 법안은 상원의 법안과 조율돼 또 한 번의 표결을 거친 뒤 대통령의 서명을 거쳐 발의됩니다. 상원 국방수권 법안의 경우 현재 군사위 승인만 거친 상황으로 수정안 제출과 본회의 심의는 아직 시작되지 않았습니다. 하원 국방수권 법안에 담긴 한반도 관련 내용은 모두 상원 군사위가 공개한 법안의 요약본에는 없는 내용이기 때문에 상원과의 조율이 관건입니다. 상원 국방수권 법안의 경우 본회의 심의가 시작돼야 군사위를 통과한 법안 전문이 공개됩니다. 앞서 지난달 중순 상원 군사위를 통과한 법안 요약본에는 북한 등의 탄도미사일 위협에 대비해 미사일 방어체계의 현대화 사업을 지속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특히 북한의 대륙간 탄도미사일 사정권에 있는 괌에 대한 미사일 방어 사업 조달을 총괄할 책임자를 임명하고 괌에 대한 향후 통합 방공미사일 방어체계 구축 방안에 관한 의회 보고를 요구했습니다. 또 북한의 최근 거듭된 미사일 시험 발사를 계기로 의회 내 요구가 거셌던 차세대 유격기 NGI 추가 배치와 관련해 최소 64기의 NGI 추가 배치 조달 사업에 필요한 예산 지원 계획을 의회에 제출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아울러 미사일 방어 체계 강화를 위해 극초음속 활공체 개발 지원 예산을 2억 9,250만 달러 늘리도록 하는 내용도 법안에 담았습니다. 이외에도 상원 군사위가 승인한 법안에는 북한 등 전 세계의 핵 생화학 위협 확산에 대응하기 위한 협력적 위협 감소 프로그램과 3대 핵전력 현대화 사업을 계속 지원하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VOA 뉴스 이지원입니다.
미국의 조 바이든 대통령이 2022년 포로 국가 주간을 선포하며 북한과 중국 등 9개국이 자국민뿐 아니라 다른 나라 국민들도 예속시키려 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전 세계의 용감한 인권, 민주주의 옹호자들과 연대할 것이라고 약속했습니다. 안소영 기자입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15일 미국은 모든 사람을 위한 자유와 민주주의, 평등, 또 정의 추구 목표를 확고히 세웠다고 강조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2022년 포로국가 주간을 선포하며 우리는 그 약속을 완전히 이행한 적은 없지만 완전히 외면한 적도 없다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러한 핵심 가치들은 우리가 전 세계인들, 특히 억압적 정권 아래 사는 사람을 지원하고 그들이 자유롭게 그들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어 미국은 오랜 민주주의 국가로서 대의적 통치가 모든 사람에게 어떤 혜택을 주는지 국제사회에 보여줄 책임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포로국가 주간 동안 억압 속에서도 자유와 민주주의, 정의, 법치라는 보편적 원칙 계승을 위해 노력하는 전 세계 용기 있는 사람의 목소리를 지지하고 확대하기 위한 우리의 약속을 재확인한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의 대통령들은 지난 1959년부터 매년 7월 셋째 주를 포로국가 주간으로 선포하고 있습니다. 공산당 등 억압적 정부가 통치하는 국가에 대한 관심 제고를 위한 의회 결의안을 아이젠하워 당시 대통령이 승인하며 법제화한 겁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선언문에서 오늘날 민주주의 수호는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고 시급해졌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전 세계가 독재국가의 잔인한 이웃나라 영토 침범과 민주적 가치 후퇴, 광범위한 인권유린 등을 목격하고 있다는 겁니다. 특히 북한과 러시아, 중국, 이란, 시리아 등 9개국을 언급하며 이들 억압적 정권은 자국민뿐 아니라 다른 나라 국민도 예속시키려 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들 국가들이 인권 옹호자와 언론 종사자들, 다른 주권 국가의 민간인을 감시하고 위협하고 있으며 이는 국제 평화와 안보를 뒷받침하는 규칙에 기초한 질서에 대한 모욕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처음 열린 민주주의 정상회의를 상기시키며 미국은 권위주의에 맞서고 민주주의를 수호하며 평화와 안보, 번영을 촉진하는 인권과 기본적 자유를 보호하기 위해 전 세계 국가를 한데 모으는 노력을 시작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지속가능하고 독립적인 언론을 강화하고 인권 침해 가해자에 대한 법의 지배와 책임 규명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포로국가 주간 동안 전 세계 용감한 인권, 민주주의 옹호자들과의 연대를 약속하며 정의와 존엄, 자유를 옹호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VOA 뉴스 안소영입니다.
한국 대통령실은 문재인 전임 정부 시절 벌어진 탈북 어민 북송 사건에 대해 국내법의 보호를 받아야 할 국민을 강제 북송한 사건이라며 철저한 조사를 거듭 강조했습니다. 한국 정부는 이들의 판문점을 통한 북송 당시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서울에서 김환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의 정의용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17일 입장문을 내고 2019년 11월 이루어진 북한 어민 강제 북송이 정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 근거로 망명 의사의 진정성이 없고 북방한계선 인근에서 도망치다 한국 해군에 잡힌 데다 한국 사회가 받아들일 수 없는 흉악범이라는 점 등을 꼽았습니다. 특히 이들 어민들이 탈북민이나 망명자가 아닌 동료 16명을 살해한 엽기적 살인마라고 강조하면서 중대한 비정치적 범죄자는 추방하도록 규정돼 있고 한국 측이 먼저 북한 측에 송환을 타진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최영범 한국 대통령실 홍보수석은 브리핑을 열어 제대로 된 조사도 없이 탈북 어민을 엽기적인 살인마라고 규정한 것은 심각한 문제라며 이 사안의 본질은 대한민국이 받아들여서 국내법대로 처리했어야 할 탈북 어민을 북한 측이 원하는 대로 사지로 돌려보낸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최 홍보수석은 그러면서 전 정권 인사들에게 진상조사 협조를 촉구하며 현 정부의 진실 규명 의지를 거듭 확인했습니다. 홍영식 연세대 통일연구원 전문연구위원은 쟁점은 흉악범 여부가 아니라 한국 헌법상 국민인 북한 주민이 한국에서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보장받았는지, 한국 정부가 주권국가로서 이들에 대한 형벌권을 제대로 행사했는지 여부라고 지적했습니다.
대한민국 헌법 3조에 보면은 이 선원들은 흉악범일 가능성이 있지만 대한민국 국민이기 때문에 대한민국의 법 절차에 따라서 처벌을 받아야 되거든요. 근데 대한민국 정부가 대한민국 정부로서의 기본 임무를 행사하지 않은 거예요. 이 사람들이 살인범이든 아니든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헌법과 법률을 지켰는가 아니면 위반했는가가 쟁점입니다.
중대한 비정치적 범죄자는 추방하도록 규정되어 있다는 정 전 실장의 주장에 대해서도 반대 사례들이 많다는 지적입니다. 한국 정부는 이미 항공기 납치와 마약 거래, 테러, 집단 살해 등 국제 형사 범죄자와 살인 등 중대한 비정치적 범죄자 23명의 망명을 받아들인 바 있습니다. 비보호 탈북민으로 분류해 지원을 끊었지만 한국 국민으로 인정한 겁니다. 한국 정부 산하 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 조한범 박사입니다.
비보호 탈북민 규정 자체가 북송을 해도 된다는 규정은 아닌 거죠. 그건 탈북민에 대한 처우에 관계된 거지 북송 여부의 판단은 아닌 겁니다.
봉영식 전문연구위원은 또 고문금지협약과 난민 관련 국제조약에 가입한 한국이 강제 송환을 금지하는 국제법상 원칙인 농르플르망 원칙을 어겼는지 여부도 핵심 쟁점이라고 말했습니다. 농르플르망 원칙은 망명자 난민에 대한 박해가 기다리고 있는 나라에 피해 당사자를 강제 송환해서는 안 된다는 국제법상의 원칙입니다. 탈북민들은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중국에서 체포된 뒤 강제 북송을 당해 북한에서 혹독한 고문과 인권 유린을 당하고 있다고 증언하고 있기 때문에 이 어민 북송은 이 원칙을 어긴 행위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입니다.
우리가 이미 사실로 확인된 것 중에 가장 핵심은 3일 만에 그 모든 조사를 마치고 그것을 북한에 보냈다라는 것, 그거 하나만으로도 국제법과 국내법 기존에 해왔던 대북의 모든 규범을 다 어긴 겁니다.
이들 어민들이 망명의사가 있었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최영범 홍보수석은 망명의사가 없었다는 건 궤변이라며 어민들이 자필로 쓴 망명의향서는 왜 무시했는가라고 따졌습니다. 정우영 전 국가안보실장은 어민들이 한국 측의 합동신문 과정에서 망명의향서를 제출했다고 인정했습니다. 그러면서도 나포된 후 동해항으로 오는 과정에서 망명의사를 밝히지 않아 진정성이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강동환 동아대 교수는 통일부에서 지난 12일 공개한 판문점에서의 북송 당시 사진을 통해 자발적 의사가 아닌 강제 북송이었다는 정황이 드러났다며 망명의 진정성을 의심하는 전임 정부 관계자들의 주장과 모순된다고 말했습니다. 강 교수는 한국과 국제사회가 중국의 탈북민들의 강제 북송을 하지 말라고 요구해온 점에 비춰 이 사건은 반드시 진상 규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지금 우리가 그 중국을 향해서 계속 강조하고 요구하고 있는 것이 강제 북송시키지 말라는 것을 계속 그 요청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 요청이 굉장히 무의미해지게 된 거예요. 왜냐하면 제 나라 제 땅에서 제 국민을 지금 이렇게 강제 북송시키면서 어떻게 중국에게 너희가 우리에게 이렇게 요청을 할 수 있냐라고 얘기하면 아무런 명분이 없다라는 거죠.
한편 한국통일부는 이들 탈북 어민들이 판문점을 통해 북한으로 송환될 당시 촬영된 약 4분 분량의 영상을 18일 공개했습니다. 이 영상엔 어민들이 경찰 특공대 호송 아래 판문점 내 한국 측 자유의 집에 도착한 뒤 대기실로 이동했다가 다시 밖으로 나와 군사분계선을 넘어 북한으로 가기 직전까지의 모습이 담겼습니다. 특히 판문점 군사분계선을 넘어갈 당시 어민 한 명이 무릎을 꿇고 털썩 주저앉아 자해를 시도하려는 듯 시멘트 바닥 쪽으로 몸을 숙이는 모습이 찍혔습니다. 호송하던 한국 측 경찰 특공대원들이 그를 잡아 일으켜 세웠고 결국 이 어민은 호송 인력에 둘러싸여 무릎을 꿇은 채 기어가듯 군사분계선 앞으로 이동했습니다. 이 영상은 탈북 어민 북송 당시 현장에 있던 통일부 직원이 개인 휴대전화로 촬영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통일부는 이 영상의 존재 사실을 뒤늦게 인지하고 법적 검토를 거쳐 이날 공개했다고 밝혔습니다. 당시 북송된 어민들은 지난 2019년 11월 2일 어선을 타고 동해 북방한계선 인근 해상을 남하하다 한국 해군에 나포됐습니다. 이들은 조사 과정에서 망명 의사를 밝혔지만 동료 선원 16명을 살해한 뒤 도주하는 등 망명의 진정성이 의심된다는 당시 정부 판단하에 그해 11월 7일 판문점을 통해 북한으로 추방됐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영입니다.
한반도 주요 뉴스의 배경과 의미를 살펴보는 쉬운 뉴스 흥미로운 소식 뉴스 동서당국입니다. 지난 12일 실시된 일본 참의원 선거 결과 집권 자민당이 주도하는 연립 여당은 개헌안을 발의할 수 있는 의석수를 확보했습니다. 기시다 후미오 총리는 개헌안을 국회에서 빨리 발의하겠다고 말했는데요. 일본의 평화헌법이 개정되면 동북아시아 정세도 크게 바뀔 전망입니다. 최원기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아베 신조 전 일본 총리 피살 이틀 뒤인 지난 10일 실시된 일본 참의원 선거에서 집권 자민당이 압승을 거두었습니다. 선거 결과 자민당을 비롯한 개헌 세력은 개헌안을 단독 발의할 수 있는 의석을 확보했습니다. 이번 선거에서 연립여당인 자민당과 공명당, 야당인 일본 유신회와 국민민주당은 총 93석을 획득했습니다. 3년 전 참의원 선거에서 이미 확보한 의석을 더하면 177석으로 개헌안 발의에 필요한 참의원 정족수를 여유 있게 넘긴 것입니다. 자민당 총재를 겸하고 있는 기시다 후미오 총리는 10일 밤 아베 전 총리의 뜻을 이어받아 납치 문제와 개헌 문제를 풀어가겠다고 말했습니다.
아베 모토 소리의 思いを 受け継ぎ, 특히 정열을 가담けて 고라레타 납치 문제야.
일본 헌법은 흔히 평화 헌법으로 불립니다. 2차 세계 대전 패전 직후인 1946년 2월 제정된 헌법 제9조에서 전쟁 포기와 군대 불보유를 규정했기 때문입니다. 아베 전 총리는 2012년부터 7년 8개월간 재임하면서 일본을 보통 국가로 만들자며 개헌을 추진했습니다. 그러나 개헌을 하면 일본이 다시 전쟁을 할 수 있는 나라가 될 수 있다며 한국과 중국 등 주변국이 반발한 데다 일본 국내 여론도 부정적이어서 결국 뜻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올해 들어 여론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지난 2월 24일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자 분위기가 바뀌기 시작한 겁니다. 거기에 더해 중국의 위협과 올해 18차례나 계속된 북한의 미사일 발사와 핵실험 가능성은 개헌 찬성 분위기를 높이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참여연 압승으로 국민 여론에 더해 개헌 발의 의석까지 확보한 기시다 총리로서는 개헌을 추진할 수 있는 최적의 상황을 만났다고 마키노 요시히로 일본 아사히신문 외교전문 기자는 말했습니다.
자민당에서는 뭐 아베상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개헌해야 한다는 게 아닙니다. 네, 그래도 지금 그 사건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개헌에 좀 그 분위기가 좀 고조됐다는 거는 뭐 부정할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기시다 총리가 헌법 구조이랑 즉 전쟁 포기 조항을 바꾸려는 것은 아닙니다. 그보다는 2항을 개정해 헌법의 자위대 존재를 명기하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개헌이 이루어지면 일본이 다시 군국주의 국가로 바뀌어 주변국을 침략할 수 있다는 우려는 맞지 않는다고 한반도 문제 전문가인 일본 주간동양경제 후쿠다 게이스케 칼럼니스트는 지적했습니다.
자위대는 그 헌법상의 그 자위대가 명기되더라도 그렇게까지 힘도 없고 사실 그 거기를 그 의지도 없고 그 중국이나 한국에서 그렇게 불안할 정도의 그 힘은 사실상 없습니다.
다만 일본이 개헌을 할 경우 이것이 한국과 중국 등의 적잖은 외교안보적 부담이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우선 평화헌법이 개정되면 일본의 군사력 강화로 이어질 가능성이 커집니다. 그 명칭이 일본군이 되든 국방군이 되든 헌법적 지위를 부여받으면 군사력 강화의 속도가 훨씬 더 빨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예를 들어 공격용으로 사용될 수 있는 무기는 현재 전수방위 원칙에 따라 상당한 제한을 받고 있지만 헌법이 개정되면 사정이 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또 헌법 개정과는 별도로 자민당은 방위비를 국내 총생산 대비 2%로 늘릴 예정입니다. 이렇게 되면 일본의 군사비는 11조 엔 규모로 늘어나 세계 3위의 군비 지출 국가가 됩니다. 게다가 자민당은 새로운 국가안전보장 전략도 추진해 중국과 북한 등을 직접 타격할 수 있는 적기지 공격 능력 확보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일본의 개헌과 이어지는 군사력 강화가 동북아의 세력 균형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고 말합니다. 미 해군 분석센터의 켄 고수 국장은 동북아 정세는 그동안 현상 유지에 머물러 왔는데 이제는 바뀔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It's gonna break that status quo, and we don't know exactly how that's...
이런 상황은 한국의 외교안보적 딜레마를 안겨줍니다.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하려면 한국은 미한일 안보협력이 필요한 측면이 있지만 동시에 일본의 급격한 군사적 강화에 경계를 놓칠 수도 없습니다. 또 핵 문제를 풀려면 중국의 협조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동북아에서 중국, 북한, 러시아 대 미국, 한국, 일본 대결 구도가 강화되면 한국은 운신의 폭이 줄어들고 중국의 협력을 얻기가 힘들어집니다. 주목할 점은 미국이 일본의 군사력 강화와 개헌을 환영하고 있는 것입니다. 앞서 조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 5월 23일 도쿄에서 기시다 총리와 정상회담을 갖고 중국과 북한의 위협에 대응해 일본의 군사력을 대폭 증강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아시아 전문가인 윌리엄 브라운 메릴랜드 대 교수는 미국이 태평양 지역에 대한 군사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일본의 개헌과 군사적 강화를 지지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일본의 개헌 절차는 이미 시작됐습니다. 개헌은 의회 헌법 심사회 논의, 개헌안 의회 제출, 중의원 참의원 각각 3분의 이상 찬성, 그리고 국민 투표 등 4단계를 거칩니다. 의회 헌법심사회는 지난해 10월 기시다 내각 출범 이후 이미 개헌 문제를 16차례 논의했습니다. 또 이번 참의원 선거로 자민당을 비롯한 개헌 세력은 개헌안 발의에 필요한 종족수를 확보했습니다. 따라서 남은 것은 의회에서 각 정당이 개헌안 내용에 대해 합의하는 과정입니다. 일본 사회는 아직 개헌에 대해 찬반 양론이 팽팽한 상황입니다. 마키노 요시히로 아사히 신문 기자는 내년 이맘때쯤이면 개헌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르면 저는 내년이라도 개헌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뭐 우리는 국민 투표를 해야 하기 때문에 그 일요일 전에는 시간 절차상 시간 걸릴 것 같은데 너무 빨리 한다고 하면 일요일 후에도 개헌된다고 저 생각합니다.
반면 후쿠다 게이스케 칼럼니스트는 개헌을 둘러싼 정치권의 계산이 복잡한 데다 일반인들도 개헌의 필요성을 그리 느끼지 않아 1년 안에 개헌이 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외국에서 보는 것보다는 훨씬 그 일본 전시 개헌에 관해서는 이제 복잡합니다. 그래서 2년을 시작하되 역시 여러 가지 그 전시 여당도 그렇고 야당도 그렇고 사실 그렇게 복잡한 사정이 있으니까 자기 생각도 있고 내년까지는 아마 안 되겠습니다. 개헌은 아마 안 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일본은 지난 76년간 미국의 안보 보상과 평화 헌법에 의지해 경제적 번영을 누려왔습니다. 일본 국민들이 개헌을 선택해 새로운 길로 나아갈지 아니면 기존 노선을 고수할지 주목됩니다. VOA 뉴스 최원기입니다.
한국기상청 제공 자세한 날씨 정보입니다. 오늘 북한은 구름 많이 끼겠고 대부분 지역 오전부터 늦은 오후 사이 가끔 소나기 곳곳에 내리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12도에서 22도, 낮 최고기온은 21도에서 31도가 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북부 앞바다는 0.5에서 1m로 일겠고 서해 북부 앞바다는 0.5에서 1m로 일겠습니다. 먼저 평안남북도 그리고 한때 소나기 곳곳에 내리겠습니다. 평양의 아침 최저 기온은 22도, 낮 최고 기온 30도 예상됩니다. 남포는 아침 최저 21도, 낮 29도, 양덕 아침 20도, 낮 29도, 신의주 아침 22도, 낮 31도, 구성 아침 21도, 낮 31도 기온 분포 보이겠습니다. 자강도는 오전 오후 맑겠습니다. 중강 아침 최저 기온은 18도, 낮 최고 기온 29도, 강계는 아침 19도, 낮 29도, 희천 아침 21도, 낮 30도 예상됩니다. 황해도는 오전 오후 맑겠습니다. 해주는 아침 최저 기온 22도, 낮 31도, 개성 아침 22도, 낮 31도, 사리원 아침 22도, 낮 30도, 신계 아침 21도, 낮 30도 기온 분포 보이겠습니다. 강원도는 오전 오후 흐리겠습니다. 원산은 아침 22도, 낮 28도, 장전 아침 21도, 낮 28도, 평강 아침 19도, 낮 29도 예상됩니다. 함경남북도 오전 오후 흐리겠습니다. 함흥은 아침 21도, 낮 28도, 장진 아침 15도, 낮 24도, 청진 아침 19도, 낮 24도, 김책 아침 19도, 낮 24도 기온 보이겠습니다. 양강도는 오전 오후 흐리고 한때 소나기 곳곳에 내리겠습니다. 해산은 아침 16도, 낮 26도, 김영권 아침 14도, 낮 24도, 삼지연 아침 12도, 낮 21도 예상됩니다. 해상은 동해는 오전 흐리고 오후 구름 많이 끼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북부 앞바다는 0.5에서 1m로 일겠고 동해 북부 먼바다는 1에서 2m로 일겠습니다. 서해는 오전 오후 맑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서해 북부 앞바다는 0.5에서 1m, 먼바다 0.5에서 1.5m로 일겠습니다. 잠시 뒤 VOA 세계 뉴스가 방송됩니다. 지금까지 미국의 수도 워싱턴에서 보내드린 출발 뉴스쇼 진행의 박동정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BOA 방송은 www.boakorea.com으로 접속하시면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다시 듣고 싶은 프로그램이나 방송 원고를 보기 원하시는 분은 www.boakorea.com을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VOA 세계 뉴스입니다. 박진 한국 외교부 장관과 하야시 유시마사 일본 외무상이 18일 일본 도쿄에서 만나 두 나라 최대 현안인 강제징용 배상 판결 문제의 조기 해결이 필요하다는데 인식을 같이 했습니다. 한국 외교부는 두 장관이 이날 오후 회담에 이어 만찬을 갖고 양국 간의 현안과 공동 관심사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습니다. 한국 외교부는 박 장관이 회담에서 강제징용 판결과 관련해 일본 기업의 국내 자산 현금화가 이뤄지기 전에 바람직한 해결 방안이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언급했다고 소개했습니다. 한국 외교부 당국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학계와 법조계, 경제계 등 전문가와 전직 외교관 등이 참여하는 민관 협의의 주요 내용에 대해 충분하게 설명했다며 외교부 장관이 민관 협의의 내용을 자세하게 설명하는 것 자체에 의의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일본 외무성은 회담 뒤 공개한 보도자료에서 하야시 외무상이 1965년 국교 정상화 이후 구축해온 일본과 한국 간의 우호관계의 기반을 바탕으로 일한 관계를 발전시켜 나갈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해서 옛 조선반도 출신 노동자 문제를 비롯한 일본과 한국 간의 현안 해결이 필요하다고 말했다고 밝혔습니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검찰총장과 안보국장을 17일 해임했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이날 대통령실 홈페이지를 통해 이반 바나코우 안보국 국장과 이리나 베네딕토바 검찰총장을 파면하는 행정명령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국가안보의 기틀에 대한 일련의 범죄 행위들과 우크라이나 보안국 직원들과 러시아 특수기관들 사이의 연계가 리더십에 매우 심각한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며 이들 의문에 대해 적절한 답변을 받아낼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안보국과 검찰 내부의 많은 인력이 러시아에 협력한 것으로 드러나 수장들을 해임했다며 특히 보안국과 검찰 내부 60명 이상이 러시아가 점령한 우크라이나 영토에서 활동하며 러시아에 협력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산 곡물 수출 차단을 해결하는 것은 많은 사람들에게 생사가 달린 문제라고 호세프 보렐 유럽연합 외교안보 고위대표가 말했습니다. 보렐 대표는 18일 벨기에 수도 브뤼셀에서 열린 EU 외교장관회의에 앞서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말하며 러시아가 차단을 풀고 우크라이나산 곡물 수출을 허용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번 회의에서는 우크라이나 문제가 핵심 의제로 다뤄질 예정인 가운데 디미트로 쿨레바 우크라이나 외무장관도 현장 상황을 보고하기 위해 회의에 참석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회의에서는 또 러시아에 대한 효과적인 제재 이행과 우크라이나에 대한 군사 지원을 강화하는 방안도 논의될 예정이라고 보렐 대표는 밝혔습니다. 한편 EU 집행위원회는 오는 20일 가스 보급 문제와 러시아산 에너지 의존 문제에 대해서도 논의할 예정입니다. 라닐 위크레마싱헤 스리랑카 대통령 권한대행이 18일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했습니다. 위크레마싱헤 권한대행은 지난 13일 군용기 편으로 이웃나라인 몰디브로 도주한 고타바야 라자팍사 대통령 정부에서 총리를 지낸 인물로 지난 15일 대통령 권한대행으로 취임했습니다. 이번 비상사태 선포로 위크레마싱헤 권한대행은 공공안전상 이익과 공중질서 준수, 반란과 시위, 폭동 진압 또는 필수 보급품 유지를 위해서 법령을 만들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게 됩니다. AP통신은 위크레마싱헤 권한대행이 구금의 허가와 필수 공급 물품의 유지뿐 아니라 어떤 법도 중지하거나 수정할 수 있는 권한을 갖게 됐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번 비상사태는 스리랑카 의회가 오는 20일 새 대통령을 선출하기 이틀 전에 선포됐습니다. 미국 중부 인디애나주의 상가에서 17일 저녁 총기 난사 사건이 발생해 3명이 목숨을 잃고 2명이 다쳤습니다. 현지 경찰 당국은 이날 용의자가 그린우드 파크몰 내 식당가를 향해서 총기를 난사해서 여성 4명과 남성 1명이 총에 맞았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구체적으로 누가 사망했는지는 밝히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또 부상을 입은 2명 가운데 1명은 12살 소녀이며 2명 모두 안정된 상태라고 설명했습니다. 현지 경찰은 당시 현장에 있던 22살 청년이 합법적으로 소지했던 총으로 용의자를 사살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짐 아이선 그린우드 경찰서장은 이날의 진정한 주인공은 식당가에서 합법적으로 화기를 소지하고 있던 시민이었다며 그는 총기 난사가 시작되자마자 곧바로 용의자를 멈출 수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세계뉴스 오택성입니다.